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 24장 전체를 좀 한번 관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모세는 산에 참 자주 올라가요. 거의 등산 전문가가 될 정도로 성경에서 보면 모세만큼 산에 잘 오르락 내리락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뭘 했나 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현현을 산 위에서 경험하죠. 1절을 보시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산에 불러 올리시는데 이런 이제 배치를 하십니다. 제일 그 백성들은 산 아래 남고 올라오지 말고 산 아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인 장로 70명 제사장 그룹은 산 중턱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는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3단계로 배치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질서, 영적인 질서와 또 원칙을 하나님이 이제 규정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배치를 하고 나서 뭘 지시하시는가? 2절을 잘 보세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세만 특별히 사랑했나 편애했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시는 대로 모세라는 인물 속에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중요한 상징성을 한 가지 안고 있죠. 그것은 모세라는 인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모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잘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우리가 앞에 한 넉 장을 살폈었어요. 20장, 21, 22, 23장까지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 나와서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우리 3일교회 정도만 돼도 교회 안에 소소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똑같아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이럴 때는 이런 원칙으로 뭐 예를 들어 소가 들이받으면 그럴 땐 이렇게 배상을 해주고 이런 사회법, 시민법, 도덕법 이런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쭉 설명한 게 모든 말씀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율례라고 여기 소개를 했어요. 그것을 3절 잘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자, 백성들은 못하겠다 그랬습니까? 하겠다 그랬습니까? 하겠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뭘 준비합니까? 제사 준비하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기 소를 잡아서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를 얘기해요.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둘로 나누어서 뿌립니다.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백성들에게 뿌려요. 자, 한번 볼까요? 5절,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관찰한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첫 번째 백성들을 산 아래 두게 하시고 지도자들만 산 위로 불러 올려요. 그리고 중턱지음에는 보통 지도자들을 머물게 하고 제사장, 장로 70명,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산 정상 꼭대기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만 국한시켰습니까? 모세에게만 국한시켰어요. 모세에게만. 이것은 모세가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모세에게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권한을 모형으로 여기 제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전체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율례와 언약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예,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제사를 드려요. 그것도 무슨 소제나 이런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피가 흘려지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두 군데로 나누어 뿌린다 그랬죠? 하나는 제단에 뿌렸고 이 제단에는 지금 제물이 죽어서 드려져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누구에게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십시다.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교제를 경험하는 희한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뵈면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죽죠. 그 거룩함 앞에 설 죄인이 없기 때문에, 설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형이긴 하지만 이들이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피. 피.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신약에 정확하게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주일날 쭉 살폈죠? 로마서 3장의 주제가 뭐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백성들은 언약서를 받아들고 그 율례를 받아들고 예, 지키겠습니다. 대답을 아주 시원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엄청난 범죄에 빠지게 되죠. 바로 그 금송아지 사건.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준비하고 있는 40주야 동안에 그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 대목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로마서 주제는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내 의지의 확정이나 의지의 발단이 아니에요. 이 내 안의 믿음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 믿음을 선물이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게 내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선물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사시도록 순종해야 돼요. 달라요.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산다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을 필요할 때만 부르거나 사용하고 급할 때만 그분 불러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정의입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묶어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이 믿음도 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거예요. 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믿음의 역사에 순종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싸움이 아니에요. 나한테 믿음이 없는데 내가 뭘 믿어요? 믿기는. 이것을 아주 잘 그 정의한 분이 F. 휘걸이라는 분이 있어요. 십자가와 나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십자가와 나의 관계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십자가의 의의를 붙들고 사는 게 뭔가?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수사적 표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개념도 혼란을 겪고 있는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내 안의 믿음은 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로.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그 피를 주술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성찬의 떡을 먹을 때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마치 그 성찬의 떡과 우리가 나누는 잔에 무슨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애기 엄마들 가끔가다 막 애기들 먹여요. 이거 먹으라고 옆에서 막 집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다 그 주술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피 자체가 주술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피가 뭘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놓인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10장 362쪽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지우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3절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이 내용은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처절하게 무너진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 안에 의가 없구나. 내 안에 의라고는 눈꽃만치도 없구나.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아주 혁명에 가까운 고백 하나를 쏟아내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은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들은 겁니다. 다윗이. 경천동지할 영적인 깨달음이 벌어진 거예요. 죽었던 의식이 열어진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걸 다윗이 고백하고 깨달은 겁니다. 아, 나한테는 의가 하나도 없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때 계시를 통해서 다윗의 귀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시가 시편 40편이요 히브리 기자가 여기에다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얘기도 결국은 뭐예요? 백성들이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기특하다, 고맙다, 나 너희 믿는다 뭐 이런 기록 없고 갑자기 느닷없이 제사를 준비하세요. 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백성들의 머리에 뿌립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세리머니가 암시하는 게 뭘까요?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자, 맞아 보십시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12절은 또 산에 올라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하산했다가 두 번째 등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뭘 주겠답니까? 돌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돌판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쓴 십계명을 얘기하죠. 성경에는 신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장면이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는 십계명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신약에는 누가 손가락으로 글을 씁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는가 하면 아시는 대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그건 돌로 이제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씩씩거리면서 정죄의 대가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몸을 부리시더니 땅에다가 뭔가 글을 쓰세요. 그러자 모두가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다 사라지고 주님과 여인만 남아요.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십계명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겁니다. 그럼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선지자여 율법과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선지자여 율법의 대강령이라. 강령이 무슨 말이에요? 담벼락에 박힌 못이란 뜻입니다. 담벼락에 못을 박으면 모자도 걸어놓고 혁대도 걸어놓고 가방도 걸어놓고 수건도 걸어놓고 거기다 다 걸어놓을 수 있어요. 거기에 다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이 탁 빠져버리면 거기 걸렸던 게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담에 박힌 못이란 뜻입니다. 강령. 그러니까 그 말은 전체 율법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부탁을 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물은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그리고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를 잊게 되죠? 40주야를 잊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모세는 부재중이에요. 부재중. 부재중에 산 밑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우리 형님 제사장 아론을 남겨두고 갈 테니까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든 그 아론에게 좀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모세는 올라갔어요. 자, 근데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보이지 않으니까 한 짓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든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가장 적극적인 우상이 되죠.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오늘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자, 오늘 결국 이 24장 전체의 줄거리가 뭡니까? 그리고 성도의 삶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과 언약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기다리지 못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고 올라갔죠? 기다리라 그랬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이 기다리기까지 항상 이들은 뭘 의식 한복판에 정확하게 고정시키고 바라봐야 되냐면 언약이에요. 근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떤 경로로 늘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린 자꾸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고 가능성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더 의존하고 싶어하는 생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기다리라는 언약보다는 우린 자꾸 인간의 작용을 통해서 자꾸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의지가 우리 속에서 발동이 된다고요. 이 양자가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 충돌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신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가시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 여러 형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사실은. 그게 아마 오늘도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더 확실할 것 같고 나를 버티게 해줄 것 같고 나를 받쳐줄 것 같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항상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게 대표적으로 기다리게 한 부재 중에 나타난 금송아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그런 유혹이 불뚝불뚝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다리라는 언약과 말씀으로 쳐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언약에 붙들린 또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두 가지 제목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네팔 구호팀이 어제 출발했습니다. 험한 지역인데 그 집 잃은 그 난민들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어지는 영도굴진 몽골 캄보디아 또 미얀마 군선교 수도권 선교 농어촌 선교 모든 남은 선교 일정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하루 살아갈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복된 날 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